뉴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관리 3명을 인권 탄압과 관련해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악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목하고 스스로 입을 열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말을 하겠다는 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멍안저우 부회장 체포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고위관리가 무역협상 재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류허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무역경제협상의 일정표와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통화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90일간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한 이후 양측이 논의를 재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군부 통치가 이루어졌던 태국에 내년 2월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내년 2월 24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 군부 정권은 2014년 쿠데타 이후 내려졌던 정치활동 금지령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모든 국민과 정당들이 오는 2월 총선을 위한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유트 잔 오차 태국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감행하고 국가 질서 회복 등을 이유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군 고위 인사가 최근 미국이 의혹을 제기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오늘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하지자데 항공우주사령관을 인용해 이란군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자데 사령관은 이란이 계속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이며 최근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응은 이 실험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초 이란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최근 시험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시험이 자국의 방어와 억지력을 위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올리고 연금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4주 동안 이어진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비과세 연말 보너스 지급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 부활과 개혁정책 축소 등 시위대의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은 거부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의 특허를 침해한 이유로 미국 애플의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중국 푸젠성 푸저우 중급 법원이 어제 애플이 두 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한 중국 내 판매가 중단되지만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 XS와 아이폰 SS 맥스 등 최신 기종은 판매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고위 관리 3명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고 국무부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를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에서 지난 6월 이후 중단 또는 유예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관리 3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면서 지난해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를 상기시켰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 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악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목하고 스스로 입을 열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말을 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지속된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최 부위원장이 노동당과 정권, 군을 통솔하는 2인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의 조직 지도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어 조직 지도부가 북한 정권의 강력한 기관으로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 곳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정경택 인민보안상이 인민보안부의 검열 활동과 이를 악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는 국무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제재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역시 사상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전선동부의 일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를 더욱 억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더불어 고질적인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일관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침해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전 세계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했던 오토 원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조치가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에 비난받을 만한 처우를 집중 조명하고 18개월 전에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토 원비어가 살아있다면 지난 12일 24살이 됐을 것이라며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조치는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 발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2016년 미 행정부가 채택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미 국무장관이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 뒤 이후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미 행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재에는 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대상자로 지정됐는데 당시 북한은 최고 존엄에 도전하는 모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차 대북 인권 제재로 꼽히는 지난해 1월 제재 목록에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이 추가됐습니다. 이 목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포함돼 역시 북한의 강한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독립적인 매체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0일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과 기관 3곳을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또는 검열 보고서에서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우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3명과 109 그룹과 118 그룹, 114 그룹 등 3개 기관을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검열을 지시한 책임자로 꼽았습니다. 국무부는 최용해 부위원장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이 이끄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당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북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는 북한의 검열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경택 인민보안상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이미 2016년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민보안상을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안상은 인민보안상이 자행한 검열활동과 인권유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안상은 정치범 수용소 체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지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박광호 부장은 북한에서 제작되는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선전선동부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전선동부는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세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국가보안성과 인민보안성 요원들로 구성된 109 그룹은 특히 해외 매체와 콘텐츠의 판매와 이용을 제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불법 CD와 DVD 등을 갖고 있다가 붙잡힐 경우 최소한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할 경우 공개 처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109 그룹 요원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개인의 집을 수색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8 그룹에 대해서는 원래 불법 마약의 거래와 이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지금은 109 그룹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그룹은 컴퓨터 콘텐츠의 검색과 압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114 그룹은 북한 정부가 불순하다고 간주하는 매체를 제한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장마당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과 강제노동, 고문,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 강간, 강제낙태, 성폭행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독립적인 매체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1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2017년 1월에 2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김여정 당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룡해 등 북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 제재를 가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까?
네, 지난해 10월 정영수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제재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고요.
네.
미국 정부 전체로는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대상이었고요.
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네.
이로써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은 32명, 기관은 13곳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정권 핵심 인사들, 기관 대부분 미국의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외에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정권의 2인자 최룡해와 정경택, 박광호, 당 부위원장을 지낸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그리고 김원웅 전 국가안전보위부장,
네.
최희 당 선전성동부 1부부장, 조영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내각과 당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기관 역시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노동성 등 정권의 중추기관들이 포함됐습니다.
자, 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새삼 이 시점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건가요?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에 따른 정기적 발표의 일환입니다.
네.
또 발표를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맞춰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조치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조치가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경제 제재를 수단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예.
인권 문제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건 미북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았던 지난해보다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올해 오히려 제재가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네. 자, 북한으로 보면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는 등 나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 거세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신뢰 구축 조치에 추가 제재로 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이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하자 즉각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조치를 선의의 긍정적 제스처로 평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을 때도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예.
정권의 2인자이자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인 최룡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데 대해서 반응은 더욱 격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 유엔에서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비열하고 유치한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가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대한 북한의 최근 대응은 관영 매체의 개인 논평 등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최룡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데 대한 비난과 반발은 이전에 비해 좀 더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당분간 미북 관계의 냉각 상태가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제재와는 별개로 2차 정상회담 개최와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조정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논의하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표 확보 실패로 무산된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를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인권 논의,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부분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는 10일 유엔 안보리가 인권에 대해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인권 논의는 유엔 안보리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올해 소집되지 못한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를 계속 추진 중이냐는 질문에는 이 중요한 회의를 이달 개최할 수 없다면 내년에 개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0일로 예정됐던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해 5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려면 안보리 이사국 15곳 중 9곳이 찬성해야 하는데 비상임 이사국인 코트디부아르가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의 미 정부 관리는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동참해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지킬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지난 7일 북한 인권회의 소집 실패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인권 토위는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공개 처형 등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를 지적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계기로 2014년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북한 인권 토의를 위한 안보리 소집 요청에 대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긍정적인 국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립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 서한을 이사국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들 사이에서 지난 6월 이후 중단 또는 유예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 일부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잇따라 유예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bsolutely we should because everything that the North Koreans have put on the table is non-existent. It's just on paper.
상원 군사위 소속의 하인리히 의원은 지난 6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이 지금껏 테이블 위에 올린 모든 것은 실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의미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한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No, I don't. I think we should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with all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part of that is we should not be suspending our military training.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과의 밀접한 협력을 지속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 훈련을 유예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 의원도 미한 연합 훈련이 곧 재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our readiness is still there, but I do think that unless there is some fruit to the negotiations and some hard evidence of interest on the part of the North in moving forward with
상원 군사위 소속의 라운즈 의원은 미한 연합 훈련이 유예돼도 미군의 한반도 준비 태세는 그대로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와 관련해 협상에 어느 정도의 결실이 없을 경우 미국은 아마도 연합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국방부가 훈련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면서도 북한이 미사일 기지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큰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 haven't asked the Pentagon about whether they're thinking about restarting. Certainly the latest news about the construction of this missile facility causes us a lot of concern.
이어 이번 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미한 연합훈련 재개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며 이들 훈련을 전쟁 게임으로 묘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합훈련은 전쟁 게임이 아니라 평화 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상원 공화당 지도부로 선출된 군사위 소속의 존 이언스트 상원 의원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I've been pretty clear that I think they're valuable. The exercises I believe should continue. I haven't had a discussion with General Mattis on it though. So
자신은 연합훈련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훈련은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중단된 훈련 재개와 관련해선 우선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연합훈련 중단으로 인해 미국의 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훈련 재개에 관한 입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It might because our readiness is enhanced by having the events and we would encourage them to do it. But
연합훈련 중단은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미국과 한국 양국이 상호 동의하에 내린 결정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You know, I wouldn't want to criticize them because they have been in negotiations on these things and I have not been a party to that.
또 연합훈련 중단은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내린 결정이고 자신은 이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을 함부로 비난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국립역사박물관이 사실과 다른 6.25 한국전쟁 국군포로 내용을 전시했다가 국군포로 가족들의 항의로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군포로와 전시 전후 납북자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냉전의 잔재 해체는 전쟁 피해자 문제부터 해결하며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서울의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박물관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시작한 6.25 전쟁포로 전시회를 찾은 국군포로 출신 이선우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냅니다.
그게 뭐 순 엉터리지 뭐. 그러니까 국군포로 신병하고는 완전히 반대란 말이야 그게. 에? 그런 현수막 그러는 건데 어디면서.
전시회가 소개한 귀환하지 못한 한국군 국군포로 규모가 너무 다르고 국군포로에 관한 내용도 거의 없어 균형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VOA가 확인한 결과 박물관이 제시한 국군포로 규모는 한국 정부나 유엔군 사령부의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물관은 출처 없이 1954년 기준이라며 유엔군 관할 포로 수용소에 북한군과 중공군 등 포로는 18만 2,096명, 북한군과 중공군 관할 포로 수용소엔 국군 8,656명 등 13,435명이었다고 큼직하게 게재했습니다. 한국국가기록원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유엔군 사령부는 국군 실종자 수를 8만 2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엔군과 미 육군 기록을 보면 북한군 총사령부는 1951년 전단과 방송을 통해 발표한 국군과 유엔군 포로 규모를 10만 8천여 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공산군이 최종 인도한 국군 포로는 8,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북한 정부는 이후 국군 포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4년 국군 포로 출신 조창호 전 중위가 처음으로 탈북해 귀환한 이후 80여 명이 추가로 한국에 왔습니다. 역사박물관은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 없이 오히려 포로들의 행방을 소개하며 북한 포로 수용소의 국군 및 유엔군 포로들은 대부분 모국으로 귀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있던 포로들이 거의 다 귀환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귀환한 포로들이 대부분 행선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심을 대부분은 북한 내 국군 포로의 생활이 아닌 한국에 있던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에 대한 처우, 미군과 유엔군이 행했던 부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령 미군의 포로 재교육 목적은 본국으로 송환될 포로들을 미국식 자유주의 질서의 전파자로 만드는 것,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빨치산들은 국제법상 전투원이 아닌데도 붙잡혀 포로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내 국군 포로 내용은 전무한 겁니다. 국군 포로 가족회 손명화 사무국장은 전시회를 관람한 뒤 박물관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포로 수용소, 한국 포로에 대한 거는 있고 북한 내 잡혀가 있는 포로들이 생활, 그 삶에 대한 거는 하나도 전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국군 포로는 전쟁 포로 아니며 그러면 어디면 포로입니까?
박물관 측은 국군 포로와 가족, 민간단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가 차례로 방문해 이를 지적한 뒤 문제가 된 전시물들을 10일 대폭 철거했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VOA에 갑작스럽게 전시회를 공동 기획하면서 미리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민원을 받은 뒤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내렸다는 겁니다. 공동 기획자인 서울대학교 연구원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전시 관련 글에서 한국 전쟁기 포로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따져보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며 누가 왜 포로가 됐는지가 더 유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이는 11일 이 연구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 국장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무시하면서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바로 세울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이번 일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일을 놓고 어르신들은 막 격분해서 지금 잠도 못 잔다고 어르신이 저한테다가 전화 왔고 어저께 나한테다가 자기는 대통령 청와대에 방문하랬다고 자기가 예? 청와대를 막 방문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편지를 오늘 쓴대요.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편지로 청와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지난 2006년 탈북해 한국에 귀환한 이선우 할아버지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부모 산소를 본 뒤 사흘 만에 죽어도 원이 없는 게 북한 내 국군 포로들의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북한에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국군 포로 문제가 회담의 의제로 제기되지 않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는데 역사 박물관까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국군 포로 문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거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탈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 게 81명이 맞습니다. 이제 28명 살고 있는데 아직. 그런데 어디 뭐 북한에 살고 싶어서 거기 떨어졌다. 이게 뭐 엉터리 아니에요, 이게.
이런 모습은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소외감을 더욱 느낀다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6.25 전시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종전선언과 냉전을 끝내겠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단체 이미일 이사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인권을 위한 냉전의 잔재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먼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전쟁 납북 피해자들의 비원을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미일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과거 발간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조사 보고서는 피해자가 10만여 명에 달하며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단 한 명도 납치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뢰를 받으려면 이런 사실부터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신뢰를 받으려면 종전 선언 전에 먼저 남북자 문제를 시인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전쟁광도 아니고 반통일 세력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전쟁을 끔찍하게 싫어하며 참평화와 자유통일을 학수고대합니다.
1969년 북한 정권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도 11일 한국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납치하고 강제국가 의인은 북한 정권을 규탄한다!
이날은 황 씨의 아버지 등 대한항공 승객 50명이 북한 요원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지 꼭 4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황 씨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말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체제에 발생했던 모든 것들은 피해자들은 눈을 감아야 되고 망각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해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실현해서 가족을 만나게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해체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작년 제가 국제사회에 제 3국의 상봉을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가지고는 어떠한 얘기를 단 한마디라도 듣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앞서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항공기 납치 사건 조사 진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며 각하했고 한국 정부 역시 이 사안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 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버지 납치 49주년을 맞아 꼭 이 말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아버지 모시고 대한민국에 꼭 모시고 와서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에 함께 하겠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문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리고 자유롭게 가족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아마 진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거는 새로운 시작이죠.
서울에서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예, 지난 한 달여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표출된 노란 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예산 문제를 논의합니다. 현재 양측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문제를 두고 견해차가 커서 회담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네. 자, 프랑스에서 큰 시위가 계속됐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네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대국민 텔레비전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미화로 한 114달러 정도 인상하고 사회보장세를 올리려던 계획은 철회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한 달여 동안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노란조끼 시위에 대통령이 사실상 두 손을 들었다라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좀 볼까요?
예, 먼저 최근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 많은 분노가 있었고 상당수 국민이 이런 감정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조끼 시위는 정당하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인 나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저런 언행들로 국민 분노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힌 건데요. 시위대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인상, 증세 철회 등을 당장 시행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네네. 자, 결국 대통령이 시위대 요구를 전폭 받아들인 건데 이 노란 조끼 운동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4주 전에요. 유류세 인상 거부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한 각종 연료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던 계획에 항의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마크롱 정부가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면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비 부담을 올린다는 항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적 불평등 해소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네. 시위대가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교통안전규칙의 일환으로요. 모든 자동차에 비상용 노란빛 형광조끼를 비치하도록 하는데요.
네.
단결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조끼를 입고 시위에 나서자는 움직임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서 시작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 주말 노란 조끼를 입은 인파가 수도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모였고요.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에 전파됐습니다.
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이 노란 조끼 시위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왔던가요?
예, 지난주에 유류세 인상 조치를 연기한다라고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만 예, 항의가 계속됐고요. 하루 만에 엘리제궁 대변인이 유류세 인상 계획을 내년에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유류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위는 계속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시위대는요, 최저임금 인상과 증세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주말 4차 대규모 노란조끼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예, 정권 퇴진 후 와 함께 소유가 격화될 우려를 보이자 당국이 장갑차까지 지진 앞에 투입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13만 명에 넘는 시민이 시위에 참가한 걸로 프랑스 내무부가 집계했는데요. 결국 최근 일주일여 동안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던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시위대 요구를 수용하는 담화를 낸 거죠.
그럼 이제 시위는 좀 잦아들까요?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데요. 이 한 가지 요구를 프랑스 정부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부유세 문제 때문입니다.
예.
마크롱 정부가 지난해 출범 직후에 주식 거래와 사치품 구매에 포괄적으로 매기던 부유세를 사실상 없앴습니다. 세목을 부동산에만 한정했는데요. 이걸 되살리라는 요구를 시위대가 계속했습니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서 다른 요구사항은 모두 사용하면서 부유세 관련 후퇴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류세 인상 문제에서 이제는 부유세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위대가 이 부유세 인상 폐지야말로 마크롱 정부가 부자 친화적 정권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부자들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시킨 주범이라고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부자들이 돈을 좀 써야 시중에 자금이 돌 거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이 지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24 방송은 실망스럽다, 절반 수준의 조치일 뿐이라고 평가하는 시민 반응을 11일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네.
프랑스 야당 정치인들은 5차 대규모 노란 조끼 집회가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당국이 대화를 시작했습니까?
예, 미국 쪽에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또 중국 쪽에서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미 재무부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통화는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어제 오후에 진행됐는데요. 중국 상무부도 11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의 통상 최고 책임자들이 직접 통화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통화에 두 나라 언론이 중요한 의미를 두는데요. 이달 초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향후 90일 동안 신규 관세 부과나 세율 인상 등을 유보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뒤에 처음 직접적인 대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중요한 발표를 기대하라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달 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현안이 또 새로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관세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면서 중국에 대한 강경 압박 기조를 강조했고요.
예?
중국 최대 통신장비 회사 화웨이의 멍완조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실 게 알려지면서 두 나라 간 갈등 요인으로 부각됐습니다. 네. 이 멍 CFO는 이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기는 과정을 지휘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캐나다에 억류되어 있는데요. 보석 심리가 속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상 당국 간 통화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일정표로 로드맵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중국 상무부가 오늘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류허 부총리가 새해 초에 워싱턴을 방문할 거다라고 워스트리트 저널에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0일 동안 어떻게 통상 협상을 할지 계획표를 짜는 통화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더 깊은 논의가 진행됐던 걸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혔는데요.
네.
양측의 입장 엇갈리는 주요 쟁점에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는 쪽으로 통화가 진행됐던 걸로 보도됐습니다.
네네.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한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선에는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는 중국의 차세대 기술 육성 사업이죠. 중국 제조 2025에 변화를 주는 방안이 검토됐다라고 보도됐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 제조 2025가 지식재산권 절취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를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중국은 그동안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왔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크게 늘리는 계획도 이번 통화에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거군요.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법원이 10일 미국 회사 애플의 손전화 아이폰 9형 제품들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특허 침해에 관한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화웨이 CFO 체포에 관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11일입니다. 오늘이네요. 백악관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회동이 진행될 예정이군요.
네, 오늘 오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네, 예산 때문에 만난다고요?
예, 2019년 회계연도에도 연방정부가 정식 예산이 아닌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네.
시한이 오는 12월 21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도부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네, 이 기한 안에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 폐쇄는 아니고 부분 폐쇄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연방의회는 국방부와 보건후생부 지출안 등 이번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75%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는 현재 임시 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뭐 국토안보부나 농무부, 법무부, 내무부, 교통부 그리고 항공우주국, 나사 등입니다.
네, 지금 정식 예산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건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국경 장벽 예산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줄곧 남부 멕시코 접경 지역의 불법 월경자를 막을 국경 장벽 건설을 요구해왔죠.
네네.
이 새 회계연도에 관련 예산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요. 이 액수가 연방의회가 제시하는 액수하고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연방 하원은 전액을 반영했지만 연방 상원은 16억 달러만 편성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는 안 된다고 자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13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경 장벽 건설에 미온적인 그러니까 연방의회 특히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연방의회가 새 예산에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자신의 요구대로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방의회가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국경보안 관련했다고요?
네.
관련 내용이라고?
예, 예. 이 최근에 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으려 했지만 새로 만든 장벽을 넘지 못했다. 국경 장벽에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다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장벽 건설을 반대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민주당의 지도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예, 척 슈머 대표하고 낸시 펠로시 대표가 어제 합동 성명을 냈는데요. 정부 부분 폐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요구가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며 양당 합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두 번 슈머 대표하고 펠로시 대표를 만나서 전국 현안을 논의했었는데요.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고 심지어는 몇몇 현안에 합의를 봤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하지만 나중에 성사된 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백악관 회동 잘 될까요?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분 폐쇄에 부담을 느껴서 양측이 뭐 제한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 영하 5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영상 2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지만 청진과 선봉은 오후에, 김책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4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0도, 낮 최고 영하 8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4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겠고 먼 바다는 흐리고 빗도는 눈 내립니다. 서해상은 맑다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2월 11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관리 3명을 인권탄압과 관련해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과 검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최룡해 부위원장이 노동당과 정권, 군을 통솔하는 2인자이자 당의 조직 지도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조직 지도부는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는 목적을 지닌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고위관리가 무역협상 재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류호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경제무역협상의 일정표와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통화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90일간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한 이후 양측이 논의를 재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군부 통치가 이루어졌던 태국이 내년 2월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내년 2월 24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 군부 정권은 2014년 쿠데타 이후 내려졌던 정치활동 금지령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모든 국민과 정당들이 오는 2월 총선을 위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란윤 잔 오차 태국 총리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감행하고 국가 질서 회복 등을 이유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해 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군 고위 인사가 최근 미국이 의혹을 제기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오늘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하지자데 항공우주사령관을 인용해 이란군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자데 사령관은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시험할 것이며 최근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응은 이 실험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초 이란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최근 시험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시험이 자국의 방어와 억지력을 위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한 달에 100유로 올리고 연금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4주 동안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비과세 연말 보너스 지급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 부활과 개혁정책 축소 등 시위대의 일부 요구에 대한 수용은 거부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4주 동안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늘로 예정됐던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를 위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의회 비준 동의안 표결을 공식 연기했습니다. 전날 유럽사법재판소는 영국이 브렉시트와 관련해 EU 회원국의 승인이 없이도 탈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판결 이후 의회에 출석해 합의안의 부결 가능성을 우려해서 표결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